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안에 타락한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만 구원을 받는지 함께 상관 봉독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주의 말씀이 환한 빛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주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죄의 심각성과 죄로 인한 폐해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의를 절대로 붙잡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말한 다음에 곧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논증했습니다. 이 사실을 논증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지요.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 20절까지 계속 그 사실을 논증해 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러나 죄인은 죄 가운데 그냥 살다가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인간이 비록 자신 행한 선행도 경건도 없다 할지라도 또 할례와 같은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울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은 오직 믿음이지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근거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누리는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로 바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소망을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럴 수 있는 근거와 토대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칭의가 가져다주는 은혜의 풍성함을 기술해 가던 도중에 바울이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모든 병원균에 감염 경로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과정에도 감염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사망의 독이 아담에 속한 모든 자연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근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19 치료제죠. 치료제가 있으면 백신 사실은 뭐 물론 맞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치료제가 있으면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감염되어 있는 죄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치료할 해독제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에는 고난과 죽음 앞에 아주 의연한, 초연한, 달관한 그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 없지 않으나 실상 죽음의 두려움을 애써 잊어보려는 자구책에 불과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죽음은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고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멸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이런 복음에 큰 감화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인 로마에다가 로마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쭉 살펴보고 지금 오늘 5장 15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5장까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4절 끝의 내용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예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해결책을 마련하신 분이 아니죠. 사후 약방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어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실은 창조 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있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다음 곧바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찍어낼 형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장을 첫째 아담이 도장에 비유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도장이 찍힌 흔적을 보면 도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첫 번째 사람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앞으로 오실 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견케 하는 모형적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는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아담을 지을 때, 아니 그 전에 이미 마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몸소 증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성령에 내몰려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언급했어요. 1장 12절 이하에서.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가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했습니다. 마가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아시는 바대로 첫사람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죠. 그때 동물은 절대로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대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계셨던 광야에 있었던 들짐승은 온순하거나 순종적이지 않았고 사나웠습니다. 이처럼 마가가 굳이 예수님이 사나운 짐승과 함께 광야에 계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범죄했던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최적의 상태에서 범죄했던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이 있는 최악의 상태인 광야에서 순종하심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굳이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는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와의 이런 유사성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증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바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시신은 없어져 버렸고 평소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 울고 있었죠. 주님께서 마리아 곁에 서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래요. 그게 뭐 중요해서 사도 요한은 굳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오해를 왜 굳이 성경에 적어 놓았는가? 사실 그 이런 시간에 사람이 있다면 동산지기 말고는 올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동산지기가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즉 마지막 아담으로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나는 황미지로 변해버린 이 동산을 에덴 동산으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는 이 말은 마리아의 오해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세상이 더러워졌고 위험되었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황폐한 세상이 다시 변화되게 될 것을 굳이 보여주고자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오해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 그리하여 죄송합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그리하여 예수님이 실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형은 실체를 전제로 하지요. 현대자동차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새로운 전기차, 새로운 신형차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신형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모형을 만듭니다. 시운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될수록 모형인지 실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실은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형과 실체는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그리스도 간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한 사람의 행위가 그에 속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죽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손으로 죽게 되죠. 한 사람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에 속한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첫 사람 아담에게 결속되든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결속되든지 이 둘 중에 어느 한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의 부류에 속한 사람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 속한 부류.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모델은 둘밖에 없다고 말해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둘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종류의 인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예외 없이 아담과 결속된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부모의 체질, 성향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물리적 성분은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은 부모의 죄를 전가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본성이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자범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난 원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류 중에 나는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저도 맞았는데요. 그러면 괜찮나요? 아니죠. 뭐 돌파 감염도 일어나고 또 6개월이 지나면 또 맞아야 된다 그래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민족과 혈통과 체질을 넘어서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절대로 개별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유기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연합의 원리, 대표성이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IMF 사태 때 여러분과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러나 그때 우리도 다 어려움을 겪어만 되었고 지금도 그 부작용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인간관계 안에는 연합의 원리와 대표성의 원리가 반드시 작동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와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하지 아니한 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사실만을 언급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리스와 믿음으로 연합된 신자에게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을 물론 그 성질은 다르겠지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예로 든 거예요. 아, 저는 아담 모르겠어요. 뭐 성경 그 다 신학 아닙니까? 그 말은 부모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성이 그냥 뭐 화성에서 떨어졌나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주목해야 상식적인 거죠.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믿는 것을 상당히 무지한 일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비정상적인 어떤 일로 보는 분이 있는데 정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이처럼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한 사람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 간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그 선악과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희생 행위였습니다. 받을 자기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간에 동기가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12절 하반절에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말씀했는데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든 자연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전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 이외에 어떤 사람도 아담이 살았던 시대에 인격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의 현장에 계셨어요?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짓지 아니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왜 져야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따라 한 사람 안에 언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저의 아버지가 없었을 것이고 저의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제가 없었을 것이고 제가 없었더라면 맞는 말은 아니지만 현산교회가 세우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런 면에서 비록 시간적으로 볼 때 그때 존재하지 않았지만 저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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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가면 누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가? 아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 안에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책을 전가받아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지고 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뭘 지금 말하고 싶은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결과와 반대되는 그 일들이 오실자의 모형, 결국은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이 임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의와 영생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바울은 굳이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를 사용한 다음 이 은사는 그 범죄와 똑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은사와 범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여기 은사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뭘 염두에 두고 은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은사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진술된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화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가리켜요. 범죄는 12절부터 14절에 묘사된 한 사람의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심판과 은사, 한 사람의 범죄와 많은 사람의 범죄, 그 다음에 정죄와 의롭다 하심 이런 단어들이 각각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왜 이런 대조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다 심판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는 많은 사람의 범죄를 의롭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담 안의 인생은 참 절망적인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기에 충분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죄를 짓기 전에 죄에 대한 처벌로서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불합리한 처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 불의의 권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사망을 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망에 이르지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들에게도 왜 사망이 이르게 하셨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을 가지고 제가 우리가 다 유기적으로 결속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 윗대 한 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확장하면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면에서 매우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성경은 그러나 억울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이 이런 의문과 우리의 이 부정적 정서를 해소해 주기에 충분한 대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르게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담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앞서 제가 제기했던 질문, 인간은 왜 자기 책임 밖의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가?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담인데 나는 그때 살아있지도 않았는데 왜 애꿎은 우리가 죽어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부당한 질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자인인, 그 다음에 둘째 아담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 간에는 연합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리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선과 경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불편한 질문들을 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해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 아담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반면에 한 사람 예수로서의 행위로 인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은 참으로 불공평한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구속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풀어 설명하고 혹 믿지 않는 언약의 후손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굴러가게 만드는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한 개인 간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17장,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사건도 보십시오. 다 보시면 그와 그 후손, 그 자손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맺은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맺은 언약의 혜택이든지 아니면 불이익이든지 함께 그 언약 안에 속해 있으면 다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을사늑약, 누가 그런 조약을 맺으면 그 언약에, 그 조약에 어려운 일도 다 겪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는 홍수 심판 때도 작동되었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에게 속한 여덟 식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일곱 식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덟 명이 구원받았죠.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퇴당하는 그런 고통과 어림을 겪으면 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승리의 효과를 다윗과 결속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우리 모두가 다 기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 공동체는 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중보자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언약 중보자와 연합되어진 모든 백성이 언약 중보자가 이룬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이 성취하신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면요,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온 가족은 경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아담 언약에는 혈통적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는 은혜 언약에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한국 사람이냐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아담에게 속해 있으므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의 결과 즉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는 혈통이 아니라 경건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대우받는 것은 그것은 마땅히 받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아담이 온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던 방법과 방식과 똑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생명을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최초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인 아담이 자신의 자손인 자인들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의 실질적인 죄가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전가되어서 마치 아버지가 빚지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빚을 누가 갚아야 되지요? 자녀가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적인 후손에게 죄책이 전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의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 제가 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법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뭐, 한 대통령 후보는 뭐 아홉 번인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대단한 분인데, 어쨌든 간에. 자, 근데, 그렇게 아홉 번, 열 번째에서 제가 검사가 되었어요. 그 차이와 검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룬 아내나 자녀들의 삶의 질과 삶의 방식과 태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죠. 천양지차죠. 한 사람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는 그런 것과는 게임도 안 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아담의 범죄라는 표현 대신에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담의 범죄의 핵심은 불순종이 있다는 것과 그 상황의 반전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제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우리 아버지가 고등고시 패스 한번 하면 내 삶은 현저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이 마무리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신명기 강의를 제가 오래전에 했죠. 핵심이 뭔지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시면 사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일이 지지부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알았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율법을 다 지켜 순종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불순종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뽑혀서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순종을 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형식적으로는 불순종이고 따라서 불순종은 반드시 순종으로 보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면에서 인간의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 계시지 않고 율법의 제정자요 율법 위에 계신 성자께서 인간의 본성을 잊고 굳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지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제정자인데 내가 뭐 구차하게 인간이 되어가지고 뭐 할례의식 행하고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 순종은 말뿐인 순종이죠. 실제적인 순종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순종을 하긴 하셨는데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아니셨다면 그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될 피조물로서 당연한 순종이지 모든 사람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순종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율법 위에 계시면서도 율법 아래에 나셨고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서의 실질적인 순종은 그의 모든 영적인 후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신자에게 이 순종이 전가되어서 결국은 칭의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이 범하지 아니한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불평하기보다 내가 순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입만 열면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삶이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대학에, 내가 원했던 직장에 못 가실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이 다소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인생은 다 지나가거든요. 지나가요. 제가 그제 저희 교회 중학교 1학년 때 왔던 한 형제를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와, 뭐 나이가 이제 벌써 들어가지고 말이죠. 제가 할아버지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새파랗게 젊은 목사인지 몰라요. 시간은 지나간다고요. 우린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의 혜택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1937년 1월 1일 날 프린스턴 신학교, 지금 구 프린스턴을 가리킵니다. 지금 프린스턴 대학을 가리킨 게 아니고 프린스턴 신학교 신학교수요, 조직신학교수였던 존 머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이제 갈라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노스다코타 병원의 한 병실에 홀로 있으면서 이 그리스안 메이천이 자신의 친구이자 동료한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 순종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메이천 교수가 가졌던 소망의 근거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는데 바울은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고 갑자기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로 딱 엔딩 끝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문맥과는 관계없는 말씀을 갑자기 느닷없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13절 이하에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율법이 공식적으로 주어진 모세 이전의 시대, 아담과 모세 전의 시대에도 사망이 왕노래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었죠. 그런데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렴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뜻하기도 하고 모세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들어온 것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는 크게 두 개로 대비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되는 죽음과 죄의 심판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의와 생명의 역사, 이 두 시대 안에 구약 시대가 끼어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 시대가 끼어들어왔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첫째는 죄가 더 풍성해지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시대를 허락하신 목적은 율법 체계를 통해서 그들의 죄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약 시대를 다 율법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대주의자들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가운데 유독 율법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대를 끼워놓으셨는가? 단지 죄의 정체만을 더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대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의 실상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절망만 하게 됩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 바깥에 있는 낯선 의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화로다 나고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가슴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핀 숯불로 이사의 입을 정렬해 주셨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소망을 버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은혜가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를 뒤집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의 탁월성을 더 부각시키려고 마지막에 율법을 다시 한번 언급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과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죄만 용서하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 가장 죄가 많은 곳이 교회겠죠. 그죠? 그러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죄를 억어하는 능력은 전혀, 억어할 때는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이미 실행된 죄만 용서한다면 교회 공동체만큼 죄가 관영한 곳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런데 은혜는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지 않아요. 죄의 능력과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무리 많아도 산사태가 나버리면 그 마을을 다 묻어버리는 것처럼 지난번에 구례 하동 쪽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작년에 그때처럼 많은 물은 마을을 다 덮어버립니다. 바울은 마치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엎어버릴 만한 풍부한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 넘쳤다, 더 넘쳤다는 표현을 굳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여전히 자연적인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여러분들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현상교회 나오시면서 애매하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학생들도 꼭 기억하세요. 그냥 나가주고 그냥 참여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뭐 거짓입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구걸 하듯이 뭐 제발 좀 나와달라 뭐 선생님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부르고 말씀을 가르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은혜를 여러분들 하여금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 설명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자연인 안에 속해서 아담과 함께 많은 자리에 처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고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의와 영생이 이룰 수 있는 그리하여 은혜가 왕노라는 신자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선고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번 읽었고 말씀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의 본뜻들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이 시간 말씀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가 어떤 자 안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 아담 안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진정한 의와 영생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삶으로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고 분명하게 복음은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고 이 현실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고하며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보다도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진정한 복음의 말씀 안에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의와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들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